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391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저를 따라 하시라고요.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100번 믿는다고 나는 뭐 철석같이 믿는다고 아무리 나를 볼백번 다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믿을만하구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사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린 관심이 많아요. 사사들이 얼마나 활약을 많이 펼쳤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래서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대부분의 주제가 어떤 사사가 무슨 일을 용감무쌍하게 해냈느냐, 이런 무용담에 많이 이렇게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시면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두 개의 시야가 교차하고 있어요.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게 사사기 전반의 평가입니다.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그거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보고 사는 겁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들을 찾고 구하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세대의 시선이 이렇게 대립각을 이룹니다. 우리는 어느 시선으로 사사기를 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사기를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쭉 보면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늘입니다. 12번째 사사로 달려오면서 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 쭉 16장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내용을 보니까요, 세대가 지날수록 시대가 더할수록 사사의 숫자가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 넘어갈수록 시대가 자꾸 악해지는 거 있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크게 보고 찬양하는 사람도 종종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저 세워주신 그 사사의 부르심 앞에서 뭐 인생을 들여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애쓴 분이 있는가 하면, 야일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 세워진 사사들이 그 재판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바른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들도 야일 시대 이후부터 슬슬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속화라고 그러죠. 그 세속화가 단적으로 나타난 야일 이후의 시대를 보면 사사들이 그 주변 열국에 있는 왕들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권력도 세습시켜주고 부도 세습시켜주고 자기 어깨에 힘도 좀 넣어보고, 이건 뭐 제가 추가한 겁니다만, 사사들도 주변 나라 왕들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땅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상황을 보다가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에 와보니까 이건 뭐 정말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다 감긴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대를 보아하니 사사기 1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로 나와야 되는 게 그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붙이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을 블레셋에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젖어버린 거라는 거죠. 뺏기면 주면 되고, 뭐 왔다 가면 그냥 또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뭐 인생이 그렇다 하고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 12번째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13장 1절, 2절, 5절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2절,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2절,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5절로 갑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뭐 했을까요? 이제 내일 또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음 장,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 전반적인 사사기 에피소드의 배경이 정확하게 단적으로 표현된 몇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이루어지는 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시켜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들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무슨 상황이죠? 블레셋이 40년 동안 와서 약탈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아요. 그 단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단지파 가운데 누구요? 마누아라는 사람이요. 마누아라는 사람 제가 원문 소개해드렸죠? 마누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휴식이라고요. 레스트란 말이에요. 자고 있다고요. 쉬고 있다고요. 하나님 찾지 않는다고요. 다들 자기들 자기의 삶에 젖어들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세대가 마누아라는 이름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다들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구원의 열심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자격 없고 부르짖지 않아 하나님 안 오셔도 상관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확 부어주시고 은혜를 한 가정에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마노아의 가정입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그 아이는 나실인이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뭐라고요? 사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잘 자라서 이제 장성해서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이 아이가 어긋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사사이고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지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는 데 좋은 대로 자기의 인생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14장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딥나의 한 여자가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장가가겠다고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부모님을 막 가서 흔듭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는데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여자를 취하겠다고 이러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삼손의 마음 상태, 삼손의 신앙 상태, 그의 정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그 여자가 내가 보기에 좋습니다. 히브리 원문 소개드렸죠. 히브리 원문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블레셋이 내가 볼 땐 거기 사는 문화 방식, 그가 여자가 꾸미고 있는 장신구, 내가 볼 땐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치관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걸 데리고 오는 게 내 계획과 부합합니다. 내가 블레셋에 나가서 사사의 노릇을 하려면 그 여자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거기 가서 내가 크게 사고를 한번 치려면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고 나실이라는 거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데 방법과 계획은 순전히 다 자기 뜻인 거예요. 내가 계획한 뜻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사사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실인이 이렇게 막 해도 되나?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죠. 그러면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떠시겠어요? 이 성경을 보시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에휴, 이거 뭐 마음에 안 들면 세상 말로 자르면 되잖아요. 예? 안 되겠다. 자격 미달이지 이래가지고 사사 노릇 하겠나? 나실인이 이런 정신 상태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겠나? 이러고 막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삼손의 자기 욕망에 취해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걸 덮고 가시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언약,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덮으시는 거죠. 사랑으로 감싸시는 거죠. 내쳐도 할 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노라 하시고 그를 끌고 가시는 장면이 오늘 4절 말씀인 겁니다. 안타까워하실 거 없어요. 삼손의 삶을 오늘 다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삼손을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벗겨놓아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 다 내려놓고 올라가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성도입니다. 성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지로와 성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삼손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나실인으로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나실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의 삶과 그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저도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무슨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릇입니까? 하나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뭐가 예뻐 보여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게 그게 참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보시면서 아이고 참 인생 막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거룩하게 살아들여야 될 인생인데 나도 기회만 되면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기도 몇 마디 하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저 갈 때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다 처리해놓고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또 엎드리죠. 삼손에게 그런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삼손은 막 이런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과 자기가 원한 바대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점지했다는 말씀은 안 되죠. 말씀으로 언약하신 그 뜻, 넌 나실인이다. 부모님이 크면서 누누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넌 나실인이다. 넌 나실인이다. 그런데 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삼손? 급하면 나실인이 뭐라고? 지금 급한데. 그 장면을 오늘 또 볼 건데요. 자, 15장 15절 16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게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 올라왔을 때에 블레셋 군대에 포박되었다가 그 삼으로 묶어놓은 걸 불탄삼처럼 끊어버리고 삼손이 휘어잡고 나가서 싸웠던 무기가 뭐예요?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이게 나귀의 싱싱한 턱뼈거든요, 원문에. 그러니까 싱싱한 턱뼈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규례가 뭐죠?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 입에도 대지 마라. 두 번째요, 사체 만지지 마라. 세 번째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나실인의 규례가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6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실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됨에도 급하면 뭐라도 잡아서 도구를 쓰나요? 그거 뭐 사체의 뼈라도 들고 막 두드려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삼손이 외치잖아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포효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때려 죽이면서 힘들게 싸웠다고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내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00명 때려 죽이는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목 마른 이 해갈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셔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의 모습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만을 봤습니다. 삼손의 삶을 이제 정리해보면 그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생각지 않고 삽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워주고 주시고 사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그의 인생을 강하게 끌고 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막 그러다가 자기의 힘이 진해지고 일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공로를 세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과감하게 요구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삼손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산 것 같은데 참 삼손이 딱해 보이는 게 이게 내 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홀로 이끌어 나아가신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거룩이라는 건 상관없이 살고 자기 의지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참아주신다고 그러죠. 인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째려보면서 아유 저거 이게 하는 게 인내가 아니죠. 원문의 뜻은 그가 이루어될 목적, 그 삶의 목적, 어느 목표 지점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그 오묘한 섭리와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참아주시듯이요. 저를 참아주시듯 내 인생을 끝까지 감찰하시면서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버리셔도 할 말이 없고 때리셔도 엎드려서 울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하다고 그 인생이 연약하다고 그걸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손 붙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은혜로 붙들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시간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반응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이 힘이 펄펄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 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막 여호와의 신을 막 자기가 부리듯이 막 임하고 나가가지고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을 만큼 혈기가 왕성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사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두 눈을 뽑으시고 맷돌에 묶어 놓으셔서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에 밀어 넣어 놓으시고 그가 세상을 향한 욕망의 눈이 깜깜하게 닫혔을 때,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살면서 뭐 힘을 자꾸 구해요. 하나님 뭘 달라고 그럽니다. 그거 주시면 뭘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뭘 자꾸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구처럼요? 삼손처럼요. 하나님 그거 내게 주시면, 여호와의 신만 있으면 제가 뭐 합니다. 삼손은 장발이 휘날리는 머리카락에서 자기 힘이 나온다고 착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무언가 있어야 힘이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속고 삽니다. 삼손은 일평생 사는 동안 자기 머리카락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의지했어요. 성경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삼손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러고 삼손이 들릴라한테 고백을 한 거죠. 자기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다고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중요한 단어들, 중요한 문장들이 쏙쏙 들어가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구절이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분명히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머리털이 자라난 거, 머리털이 자라라는 그 당사자는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텀이 있단 말이죠. 22절과 23절에 텀이 있고 27절과 28절에 텀이 있습니다. 이미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삼손의 의지라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세상을 향한 욕망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계획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내었을 때, 그때에 오늘 일생 처음으로 여호와여 한 번만 나를 써주십시오. 한 번. 내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의 원천이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세상에 대해 깜깜해지고 내 힘이 다 지나요. 하나님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로 온 힘의 원천을 발견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사사기 말씀을 좀 더 정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실 때에는 펄펄한 힘과 혈기가 있을 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의 원천이 되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마지막 힘을 가지고 그의 일생의 열두 사사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의 일생을 오늘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삼손이라는 사람 신약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안 다뤄도 괜찮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마지막에 이 귀하게 사용하신 이 한 장면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삼손의 이름을 빼놓지 않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선진으로 이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삼손처럼 나실 이르노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충성되이 행해야 되는데 삶을 돌아보니까 이건 돌아보니 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건 죄뿐이고 이루어 놓은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욕망했던 건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 야망과 야성과 아성과 유명세들 그런 것들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도 지금 삼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말세다, 말세다. 어떤 분들은 말세다 그런 데서 멈추지 않고 말세 지말이다, 말세 말세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마지막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으시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내일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삼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지워진 인물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되게 하셨던 그 섭리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건 믿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그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게 니 하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게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삼손의 인생이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삼손처럼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힘을 향한 외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고귀한 뜻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헌신이 천국의 생명책에 고귀한 이름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결의 있게 다짐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읽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평생을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을 가지고 살았음을 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삼손의 옛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부르신 그 소명과 직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되이 살아드리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